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쯤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군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과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 가지를 보았다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9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열 번이나 재앙의 기적을 일으켜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바로의 신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홍해를 가른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권능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둘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 보았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손수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는지 그 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하셨는지 너희가 보았다고 합니다. 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셋째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권능을 보고 나의 보존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얘기는 너희를 한번 구원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근원인 나에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와 함께 그 얘기는 모든 축복의 근원인 나와 함께 너희가 교제하며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나의 임재를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신 후 언약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보존하시고 공급하시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호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십니다.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을 밝히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음으로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곧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내용부터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너희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겠고 하고 번역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소유가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둘 밝히십니다. 첫째 6절을 보시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십니다. 너희를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모든 나라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다른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6절 뒤를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도로만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의 감격이 생생했기에 물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여러 번 이미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의사를 하나님께 보고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을 빨게 하고 성결케 한 후에 여호와의 산 앞으로 집결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장로들만 소집하시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다 집결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소수 지도자들을 통하여 전달하실 수 없고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해 놓은 모든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직접 하셨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조건입니다. 어떤 계약서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계약의 조건입니다. 계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그런 언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말이 구체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10개의 짧은 계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중 3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1절,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18장 이전에 19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장 3절서부터 17절에서 하실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십계명을 주셨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인 신명기 5장을 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과 십계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구원은 받았는데 십계명은 지키지 않겠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와 영어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는 먼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밝히셨던 것과 같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늘 존재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따라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지고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이기에 당연히 모든 권능과 지혜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라 하신 직후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 유일무이한 지존자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저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구원해 냈다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너는 애굽이 어떤 집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430년간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였던 삶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너희는 평생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에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었을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시체 표현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늘 다릅니다. 근데 너희 화장실 들어갔을 때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평생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자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깨끗한 양심으로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열 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권자, 지존자 하나님이시오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자신들을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써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는 삶,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에 관한 장인데 주님께서 1, 2절에서 율법으로 시작하시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후에 율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먼저 복음이 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율법과 복음을 늘 대비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왔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는 삶, 완성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협조해서 일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율법의 사용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19장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20장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당연히 오늘날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일러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성경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특정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주님은 옛날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갖고 뭐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덧붙이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애굽의 경험,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율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아예 혐오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은 다 폐해졌다는 거짓말을 하는 목사들을 쫓아서 교회에 다닙니다. 왜 자신에게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물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익사이팅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옛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수백 번 하셨는데요. 할아버지 수천 번 하셨는데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권능의 팔과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열 가지 재능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는지, 사막에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졌는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탈출할 길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익사이팅한 얘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작정한 그러한 결신의 이야기,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죄된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2대 계명으로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하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 구체적인 비결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에서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없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의상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율법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십계명을 같이 교독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늘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두 말씀 가운데 하나만을 계속 8년 동안 암송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십계명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고. 제가 반문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물론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은 주기도문, 그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초대교회에 십계명을 예배 보는데 늘 암송을 했습니다. 주기도문도 늘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원 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자체는 잘못된 게 전혀 없고 기독교의 진리를 잘 요약해놓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짧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십계명을 교독할 겁니다. 왜 십계명을 교독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루터가 얘기했듯이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진정 구원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매일 완성해 가는 삶,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1년 내내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그 첫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